자, 4월 1일 월요일 마케팅 트렌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는요, 중국 샤오미에서 전기차가 나왔다는 소식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BYD라는 기업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샤오미에서도 이제 전기차가 나왔다. 커뮤니티에서 아마 잠깐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포르쉐 디자인을 좀 본따서 만들었었는데, 27분 만에 무려 5만 대나 팔렸다라고 합니다. 가격은 포르쉐 3분의 1 가격, 약 4천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샤오미의 첫 전기차 SU7이 오랜 헝거 마케팅 끝에 가격을 공개했다. 기본 사양 기준 4천만 원. 동급 비교 모델인 테슬라와 비교해서 약간 낮은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성능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과 국산 전기차에 대한 지지가 쏟아지는 한편, 완성도가 높지 않고 추후 가격이 재차 인하될 수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린다고 해서 샤오미에서 이제 전기 세단 SU7이란 차를 공개했는데, 거의 뭐 디자인만 보면 거의 포르쉐예요, 그죠? 네.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4천만 원에 출시가 됐다. 자, 그래서 출시 27분 만에 주문이 5만 대를 돌파를 하는 기염을 토했다. 무엇보다 예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가를 책정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쟁 모델로 꼽은 테슬라 모델 3나 포르쉐 타이칸 같은 제품과 비교해서 진입장벽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치는 게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정보를 제한해서 호기심과 관심을 증폭시키는 전형적인 샤오미의 헝거 마케팅도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사진을 온라인 상에 공개만 하고, 한달뒤 컨퍼런스에서 주요 사양과 스펙을 공개하고, 하지만 이제 내부를 직접 볼수 없게 한 다음에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한마디로 한 번에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살짝살짝 감질맛 나게 간만 보여주는 이런 마케팅을 이제 헝거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공개가 이제 4월에 됐는데, 한 6개월 정도 질질 끈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큰 반응을 모았다. 자, 그리고 하필이면 중국에서 지금 또 애국 소비, 자국 소비 열풍이 굉장히 대단하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중국 차가 아직 괜찮아? 라는 완성차로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지 않겠냐, 품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샤오미가 헝거 마케팅으로 사실은 전기차를 냈다라는 기사로 첫 시작을 한번 끊어봤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커머스 소식을 많이 갖고 오고 있는데, 쿠팡에서 새로운 소식을 내놨습니다. 차이나 시커머스에 대항해서 쿠팡에서 전국으로 로켓 배송을 확대한다. 지금도 전국 로켓 배송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전국 아닙니다. 지금은 수도권만 가능하고요. 쿠팡 로켓 배송이 닿지 않는 도서 산간 지역에서 많은데, 이제는 전 지역 어디에서나 로켓 배송으로 돌입을 한다라고 해요. 완성 시기 목표는 2027년. 지금으로부터 3조 원을 더 투입을 한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쿠팡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커머스의 한국 공략을 저지하기 위해서 대반격에 나섰다. 2027년까지 무려 3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로켓 배송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자,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에 투자하기로 한 기업은 금액은 국내에서 3년간 1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이에 두 배의 비용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거죠. 앞으로 3년 동안 신규 풀필먼트란 통합 물류 센터를 의미합니다. 예, 확장과 첨단 자동화 기술 도입, 배송 네트워크 고도화 등에 3조 원을 투자한다. 이른바 쿠세권을 현재는 한 전국 커버리지가 한70% 정도 되는데, 88% 이상으로 늘려 5천만 명의 서비스를 전 국민이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를 확대를 위해서 8곳 이상의 신규 풀필먼트 착공을 하는데, 뭐 경북 김천, 충북 제천, 부산 등등. 이와 함께 로켓 배송 지역을 순차적으로 늘려서 2027년에는 사실상 전국 인구 100% 로켓 배송을 한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중국 이커머스 저지를 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자, 업계에서는 이제 최근에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이른바 시커머스 업체가 무서운 속도로 한국 시장을 침투하는 데 있어서 대응책으로 보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쿠팡에서 또 공격적인 정책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이커머스 소식은 제가 맨 마지막으로 빼놨습니다. 왜냐면 맨날 중국 이커머스 얘기만 하다 보니까 방송을 하는 저도 지겹고 듣는 사람도 지겹고, 그래서 중국 이커머스 소식을 안할 수는 없지만 조금 뒤로 제가 빼놨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이제 IT 서비스 중에서 당근마켓도 아니죠. 당근으로 이제 이름 바꿨는데, 당근이 8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고 해요. 그동안에는 계속 규모의 경제를 키우면서 계획된 적자로 이제 운영을 해왔는데, 그러면 당근은 왜 갑자기 흑자로 전환할 수 있었을까? 잠깐 비즈니스를 엿보는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이 지난해 처음 연간 흑자를 달성했다. 당근은 지난해 영업이익 173억 원을 기록하면서 창사 8년 만에 처음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현재 국내 사용자 수는 3,600만 명 정도, 그리고 월간 활성자 1,9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규모의 경제로 이제 매출은 키워왔지만 영업이익은 계속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173억 원 이익을 봤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캐나다, 미국, 영국, 일본까지 글로벌에서도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당근마켓이 흑자로 전환한 주요 요인은 광고 사업이 꼽혔다. 결국엔 광고였다. 지난해 당근의 광고 주수와 집행 광고 수는 모두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하면서 광고 매출이 2.5배 이상 성장했다. 플랫폼 정체성을 살려서 특정 기업이나 가게가 있는 지역 사람들에게 지역 광고를 한게 아무래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근도 비즈니스 모델 BM을 광고 모델로 잡고 넘어간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자체가 조금 이제 지역에 기반하다 보니까 지역 기반 비즈니스를 마케팅하는데 괜찮겠죠. 광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생성형 AI를 활용한 광고 솔루션이나 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이제 네이버 소식입니다. 네이버에서 만든 국내 첫 생성형 AI 광고. 자, AI 광고를 통해서 광고 클릭이 20%나 증가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클로바 포 애드라는 상품이에요. 네이버에서 만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한 예능에서 이서진의 뉴욕 뉴욕에서 배우 정유미가 신었던 운동화 뭐지? 유튜브에서 본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도 사실 이거를 어디서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는데, 요거를 생성형 인공지능 AI에게 질문을 했더니 바로 답변을 알려줬다 라는 식으로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네이버는 생성형 AI 하이버 클로바 X를 기반으로 한 광고 클로바 포 애드를 출시했다. 현재는 나이키와 첫 광고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장 직원과 얘기하듯이 대화를 주고받으면 광고주의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상품을 안내한다. 그래서 아까처럼 예능의 일부 신발이나 제품을 물어보거나, 클로바 포 애드는 소비자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과정의 출발점이다. 많이 걷는 일하는 사람에게 추천할 만한 운동화를 알려줘 라고 하면 그에 대한 제품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시한다든지, 연관 질문을 제시해 구매 의도를 구체화하고 최종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마케팅 영역에서 AI의 새로운 가능성도 발견했다. 판매자와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소비자는 제품을 별칭 또는 유명인의 착용한 이미지로 기억하는 반면, 판매자는 암호 같은 제품명으로 전달하는 게 단적인 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쇼핑을 함에 있어서 예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검색을 해서 찾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 뭐 에어포스, 뭐 돌고래라든지 약간 이런 닉네임으로 찾았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는 우리가 쇼핑을 할때 직접 검색 행위를 해서 하는 쇼핑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직접 말로, 나 지금 이런 일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맞는 신발 추천해줘라든지, 혹은 어디 방송에서 누가 신었던 신발 추천해줘라든지, 탐색의 방법 자체가 타이핑해서 검색한 형태가 아니라 이제 AI한테 이제 질문을 주고받는 대화 형태로 변한다.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케팅에도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데, 국내뿐만이 아닙니다. 어도비에서 또 새로운 생성형 AI 마케팅 툴을 내놨어요. 국내에서도 사실 요즘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마케팅 솔루션 굉장히 많습니다. 뭐 V캣도 있고 뭐 리튼이라는 서비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데 어도비에서 또 새로운 툴을 내놨다. 젠 스튜디오라고 하는 툴이라고 합니다. 자, 어도비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대 최대 규모의 디지털 경험 컨퍼런스인 어도비 서밋을 열고 어도비 젠 스튜디오 상품을 공개했다. 자, 이 어도비 젠 스튜디오는 컨텐츠 제작 및 관리에 혁신을 가져다주는 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동안 컨텐츠 계획, 제작 관리, 활성화 등을 분절된 형태로 진행했는데 이 젠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컨텐츠 제작에 대한 그 절차를 일원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젠 스튜디오가 뭘 할 수 있냐? 워크플로우 계획, 제작, 생산, 어셋 관리, 배포 및 활성화, 인사이트 보고 등 다섯 가지 공급 요소를 통합된 형태로 제공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SNS에 올릴, 메타 광고에 올릴 소재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알아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젠 스튜디오는 어도비의 크리에이티브 생성형 AI 모델군인 파이어플라이를 기반으로 구동이 되도록 됐다. 기업들은 이 툴을 통해서 고객 여정 분석과 연결되어서 웹, 모바일 등 콘텐츠 배포 채널 전반에서 고객 경험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그 툴을 통해서 콘텐츠 계획부터 제작은 물론 출시돼서 시장에 나갔을 때 성과를 측정한 것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보조할 수 있다. 원래는 저희가 광고 소재를 만들면 그 광고 플랫폼에서 성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는 광고 성과 확인 자체를 어도비에서 직접 소재도 기획하고 제작도 해주고 심지어 성과까지도 분석을 해주는 전 과정이 자동화되는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난 황금 연휴 기간 동안 가장 성과가 좋았던 마케팅 채널 경로나 소재는 무엇이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AI가 답변을 제공해주는 형태라고 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티브 영역 자체도 적극적으로 이제 생성형 AI가 치고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광고 마케팅 업계에서 이제 AI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지난해에 이어서 생성형 AI에 굉장히 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기차 개발을 프로젝트하고 AI에 집중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글로벌 시장이 대세로 현재 떠오른 상황이죠. 이 판도에서 나만 소외될 수 있다는 두려움, 이른바 포모가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빅테크들의 AI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성형 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돈이 AI 쪽으로 골드러시 쏠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쟁 속에서 애플은 주가가 곤두박질 쳤고 전 세계 시가총액 2위 자리마저 엔비디아에 위협받고 있다. 엔비디아가 요즘 굉장히 또 치고 올라가고 있죠. 자, 아마존 또한 앤스로픽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뒤늦게 AI 산업에 뛰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예전에 한 2, 3년 전에 메타버스나 뭐 NFT 얘기가 나왔을 때처럼 지금의 어떤 키워드는 단연 생성형 AI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구글 역시 뭐 제미나이라든지. 자, 그런데 이러한 빅테크들의 AI 경쟁에 있어 최대 수혜자는 엔비디아라는 평가가 나온다.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가 AI 운영 학습에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유해 모든 빅테크가 엔비디아의 제품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생성형 AI로 관심과 돈이 쏠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애플을 바짝 추격할 정도로 엔비디아가 많이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엔비디아는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뒤에서 기사를 좀 가져왔는데 잠깐 물 좀 마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일 월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채팅창에 인사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런 AI 환경 속에서 잘 되는 브랜드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챗GPT 아시죠? 예, 챗GPT에서 얼마 전에 출시한 GPT판 앱스토어, GPT 스토어가 있는데 두 달 만에 인기가 확 줄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한번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 이용료 부담의 표절 시비까지 불거지면서 입점 고민하던 기업들도 방향을 선회했다. AI판 앱스토어, 야심찬 꿈이 멀어졌다. 라고 해서 GPT 스토어가 안 팔린다. 자,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어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인 GPT 스토어가 불과 출시된 지 두 달 만에 이용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용료를 낸 회원만 사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GPT 스토어만의 핵심 컨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저작권 침해, 표절 문제 논란이 일어나면서 개발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래프로 보게 되면은 트래픽 자체가 작년 12월에 비해서 올해 1월 불과 한 달 만에 절반으로 줄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오픈 AI가 만든 GPT 스토어를 이용하는 그 비율 자체도 미국 같은 경우엔 전체 트래픽의 4%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접근성이랑 활용도 문제가 제일 문제가 컸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300만 개가 넘는 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쓸모있는 앱이 수십 개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상위권을 차지하는 앱이 논문 등 자료를 요약해주거나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서비스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상위권을 차지한 복제품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ChatGPT를 원래는 이러한 플랫폼을 토대로 해서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프로덕트를 계속 만드는 걸로 비즈니스 모델을 꾸렸는데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봐도 이미 웬만한 그 앱 프로덕트가 애플이나 안드로이드에 이제 런칭이 된 상황에서 GPT를 활용한다라고 해서 얼만큼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는 사실은 조금 의문이 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AI 시장의 호황 속에서 ChatGPT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는 어떻게 1등을 하고 있냐 한번 살펴볼 텐데 분석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당첨확률 100%, 정말 긁으면은 바로 당첨이 되는 것처럼 비유를 할 수 있는 복권의 정체에 끊임없이 1등을 놓치지 않는 엔비디아의 비법은 무엇이냐. 자, 필요에 의해 탄생한 GPU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자, 하드웨어 복권이란 말이 있습니다. 구글 브레인 연구원 사라 후커가 2020년 제안한 용어로 인공지능 가속기로 급부상한 엔비디아 GPU의 인기를 설명하기 위해 이런 하드웨어 복권이란 말이 사용이 됐다. 자, 하드웨어 복권의 골자는 간단합니다. 대세가 되는 반도체 하드웨어는 사실 제조사의 탁월한 기술력 또는 설계가 아니라 그럼 뭐냐?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필요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즉 처음 AI가 떠오를 때부터 컴퓨터 공학자들은 방대한 신경망을 처리할 만한 다중코어 프로세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하드웨어 시장인 대세였던 CPU는 적합하지 않았고 대신 급한 김에 택한 게 GPU였다. 한마디로 엔비디아 GPU는 단순히 당시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프로세서 중 그나마 가장 머신러닝의 효율적인 구조를 갖췄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하드웨어 복권으로 이제 비유를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끊임없이 1등을 놓치지 않은 방법. 자, 그러면 어떻게 엔비디아는 산업 패권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모멘텀을 지금까지 살려낸 건 사실은 CEO의 리더십이 한몫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진짜 강점은 기술력이나 선견지명이 아닙니다. 대신 엔비디아는 칩 사용자들과 언제나 밀착해 있습니다. 이 경우는 AI를 연구하는 거대 기업의 연구소부터 대학, 연구소, 기관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는지 항상 예의주시함으로써 엔비디아는 10년 넘게 하드웨어 복권 1등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CEO가 직접 발로 뛰는 리더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엔비디아가 얼마나 소비자 친화적인 기업인지 보려면 최근 열린 GPU 개발자 컨퍼런스인 GTC2024를 보게 되면은 이 황 CEO, 이름이 뭐였죠? 젠슨 황이었나요? 황 CEO는 단순히 신제품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GPU를 이용해 어떤 기술을 개발 중인지도 꼼꼼히 체크합니다. 이런 스타트업들이나 대학까지 직접 CEO가 찾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이 어떤 필요를 느끼고 있는지를 직접 이제 탐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CEO의 광대한 비전과 집요한 사업 철학에 찬사를 보내거나 부러움을 토로하는 의견도 많이 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CEO는 언제나 비전이 아닌 소비자에 주목하는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GPU는 수십 년 앞을 내다본 큰 그림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진화해온 프로세서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사업 전략은 어떤 5개년 전략, 10년 전략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활 밀착형, 현재 사용자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산업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일선에서 면밀히 살핀 그런 전략이 유효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사업 전략은 무전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사업 전략에 대해서 이제 황 CEO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5개년 계획 같은 주기적인 전략을 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아 숨쉬는 곳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언제든지 기민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딱 이제 이런 칩 같은 업계를 생각을 하면은 기술력이나 어떤 제조사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컴퓨터 칩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고객의 필요를 정말 속속들이 들으면서 개선을 해나갔던 게 현재 이제 10년 넘게 AI 1등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이제 엔비디아의 위치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I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요즘 또 잘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소식까지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조금 국내 소식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소식. 요즘 그 이마트가 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창립 31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이제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좀 오버랩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쿠팡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중국 이커머스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마트 하면 신상식품이 떠올랐는데 그 자리를 꿰찬 컬리라든지 오아시스 같은 기업들도 같이 오버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마트가 창립 31년 만에 첫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자, 국내 대형마트 1위 업체인 이마트가 31년 만에 첫 전사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자, 한때 2만 7천 명의 유통 공룡으로 성장했었는데 신규 점포 출점 제한 같은 규제를 통해서 성장이 꺾이고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급성장하면서 작년에 첫 적자를 내기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24개월치의 특별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매장 자체도 줄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29조, 즉 30조 원과 같은 아주 큰 매출을 거뒀지만 본업인 대형마트에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고 계열사까지 줄줄이 적자를 냈다. 자, 그래서 이마트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 다 잘하려다가 다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다 잘하려다가 다 놓쳤다. 정용진의 이마트 뼈때린 보고서. 자, 한 증권사에서 이제 이마트 위기를 분석을 했는데 왜 이럴까? 컬리와 이마트라는 보고서에서 이마트의 이제 영업이익은 10년 전 대비 4분의 1 토막이 나 있다. 8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던 사업이 지금 2천억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자, 이는 본업인 유통업에서의 전략 혼선 때문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어느 쪽에 힘을 실어야 될지 여러 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쵸? 대체 얘네가 집중하는 게 습닷컴이야 아니면은 오프라인 이마트야? 갈팡질팡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카테고리도 잘하고 싶은 욕심을 못 버리는 바람에 이도저도 잘하지 못했다. 자, 쿠팡이 대항하고자 G마켓 옥션을 무리하게 인수했지만 물류 통합을 이뤄내지 못하고 영업권 삼각과 손상 차손으로 회계장부를 얼룩지게 만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쓱닷컴을 1년 정도 멤버십을 꾸준히 써봤습니다. 가격이 특별히 싼 것도 아니고, 그리고 G마켓하고 옥션을 인수했으면 이게 뭔가 통합적으로, 트레이더스도 그렇고 통합적으로 돌아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각자 사실은 이 어떤 협동적인 시너지를 내지 못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격도 더 싸고 배송도 더 빠른 쿠팡으로 저도 넘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보고서는 이마트가 온라인에서 음료, 음식료품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료품 소비의 온라인 침투율은 22%로 낮아서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제 사람들 먹거리에 사실 집중하는 게 이마트가 살거리 탈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이처럼 이커머스에 치인 이제 마트들이 승부수를 걸고 있죠. 이마트뿐만 아니라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다시 떠오르기 위해서 승부수를 몇 가지 던지고 있는데 이거를 네 가지 키워드 PIGS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프라이빗 브랜드, 자체 브랜드로서 상품력을 확보한다. 뭐 이마트의 노브랜드와 같은 이제 자체 브랜드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그레이트, 슈퍼 편의점을 통합해서 시너지를 창출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롯데도 롯데마트도 있지만 사실은 그 중간에 뭐라고 하죠? 대형 슈퍼마켓? 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롯데가 아니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같은 중간 단계, 뭐 GS 슈퍼도 있고 이런 이제 그 대형 식료품, 중견 식료품점이 있고요. 또 편의점도 있죠. 이런 것들을 대형, 중형, 소형을 통합해서 시너지 창출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로서리. 식료품 전진 배치로 고객 유인. 지금 인천에 가면은 그 이마트에 그 식료품이 특화된 매장이 있습니다. 그 스퀘어 원 쪽에. 근데 그 매장은 그로서리 이제 비중 자체가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먹거리에 집중하지 않으면 죽는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가 슬림. 점포 인력 효율화로 비용 절감한다. 이렇게 PIGS로 이제 오프라인 마트가 온라인을 이기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마트에 이제 그 희망퇴직 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점포 수랑 직원 수를 보면 2019년부터 23년 5년 동안 매장 수가 사실은 느는 지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줄고 있습니다. 3대 마트가 점포 수가 다 줄고 있고 직원 수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프라인 자체가 그대로 가다간 좀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마트 업계는 P 자체 브랜드 그리고 I 통합 G 식료품 S 감축 전략으로 PIGS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라는 점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잘 되는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라고 해요. 더현대 서울도 떠오르는데 아이파크몰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마트는 31년 만에 희망퇴직을 할 때 아이파크몰은 최대 매출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같은 몰인데 이마트는 안되고 아이파크는 잘 되는 걸까? 최대 매출 비결은 F&B랑 체험형 매장이다 라고 분석이 돼 있네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세대 고객 비중이 60%다. 먹고 즐기는 컨셉으로 전환하면서 매출 1조 원을 조준하고 있는 현대 아이파크 몰이 되겠습니다. 자, HDC 아이파크몰이 운영하는 아이파크몰 용산점이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2030 고객들을 겨냥한 컨텐츠를 대거 확충한 덕분이다. 또 F&B 매장을 크게 늘린 데 이어 최근엔 체험형 컨텐츠를 잇따라 선보인 것이 젊은 층에게 크게 어필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파크몰의 지난해 매출액 5천억 원 정도가 됐는데요. 이는 아이파크몰이 생기고 나서 역대급 최대 수치라고 합니다. 외형 매출이란 백화점에서 고객이 소비한 거래액을 합산한 수치를 말한다. 자, 이런 아이파크의 매출은 2021년, 22년 코로나와 상관없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계속 신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23년도 신장률은 20% 정도. 백화점 경쟁사들이 거의 한 자릿수 성장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성장이다. 자, 카테고리별로는 패션과 리빙이 20% 그리고 F&B가 27%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고객 비중이 대부분 젊은 층이다. 아이파크몰 멤버십 고객 중 20, 30대 고객의 비중은 60%다. 보통은 백화점의 어떤 인구 통계 비율을 보면 40, 50대가 훨씬 많죠. 근데 이제 아이파크몰은 20, 30대가 60%다. 최근 2년 사이 2030 멤버십 가입자 수는 4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제 패션 MD를 개편하고 야외 공간을 활용해 체험형 컨텐츠를 도입했다. 팝업 행사로 매니아층 유입이 늘었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오프라인 매장에 고객이 방문해야 될 이유를 제공해야 된다. 마케팅의 핵심이죠. 고객이 왜 다른 브랜드가 아닌 우리 브랜드를 굳이 찾아와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제 쇼핑만을 목적으로 매장을 찾는 고객이 줄다 보니 유인책이 대표적인 게 F&B 강화다. 과거에는요, 고객들이 쇼핑을 하는 김에 식당가에 들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다 아실 거예요. 쇼핑하다 배고프니까 밥 먹자라고 했다고 하면 현재는 반대로 주객이 전도돼서 먹기 위해서 쇼핑몰을 방문했다가 온 김에 쇼핑까지 하는 방식으로 쇼핑 방식 자체가 변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포인트가 집객의 주요 포인트로 이제 작용을 해서 매장 규모를 늘리면서 팝업 스토어도 선보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현대 서울의 어떤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제 팝업을 전면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한 해 동안 700건 정도를 했다고요. 예. 그러면서 또 젊은 층들이 많이 찾아온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결국에는 오프라인 공간에 고객이 찾아와야 될 이유를 제공하는, 명분을 제공하는 아이파크몰은 잘 되고, 또 전통적인 마트의 외형을 하고 있는 이마트는 좀 지고, 이렇게 좀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4월 1일 월요일 방송 함께 오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채팅창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고, 물 좀 마시고 다음 기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라이브로 이제 팟캐스트 같은 걸 두 분 이상 하신 경우가 많은데, 혼자서 북 쉬고 장구 치고 다 하려고 하니까 좀 쉽지 않아요. 네. 자, 다음 기사. 드디어 이제 중국 소식 다시 한번 차이나 이커머스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기사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저도 마케팅 트렌드 방송을 하면서 내가 이게 마케팅 트렌드 방송을 하는 건지 중국 이커머스 방송을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방송 뒷부분으로 좀 뺐습니다. 일부러. 자, 중국에서 애국 소비 열풍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아이폰이 24%나 매출이 줄었고요. 화웨이가 64% 매출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자, 장기화되는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중국 화웨이의 굴기가 심상치 않다.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애국 소비 바람을 타고 자국 내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을 뺏어온 데 이어 삼성전자가 왕좌를 지킨 폴더블 스마트폰도 사상 첫 1위 자리를 화웨이가 넘보고 있다. 자, 애플이 요즘 위기입니다. 계속 애플 점유율은 줄고 있고, 또 EU라고 하는 유럽연합한테 맨날 과징금 얻어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적용받고 이러고 있죠. 팔다리 다 묶이고 있고, 중국의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애국 소비 열풍으로 자국 점유율 자체를 30%까지 올렸다라고 합니다. 자, 애국 소비를 등에 업고 자국 시장에서의 화웨이의 공세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화웨이는 기술과 가격 면에서도 기존의 저가폰 인식을 넘어 프리미엄 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더 이상 중고폰이 저가폰 이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화웨이에서 최신으로 출시된 핸드폰이 아이폰 15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즉 중국의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층이 화웨이로 넘어가고 있다. 글로벌 출하량 자체도 굉장히 2배 이상 늘 정도로 158만 대 정도 내보낸다고 하네요. 자, 이러한 이제 그 스마트폰에 잘 팔리는 현상은 국내 부품 업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중국 정부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칩셋과 같은 모바일용 부품에서도 자국산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자, 그럼 어찌 보면 저희가 옛날에 우리나라도 애국 소비 뭐 코리아 막 태극기 나오고 마케팅에서 이럴 때가 있었죠.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중국의 어떤 애국 소비를 넘어서 국내에서도 계속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있죠. 지금 이커머스 전체 순위를 잠깐 보니까 이 순위가 매 주마다 달라져. 현재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2위, 테모가 국내 4위라고 합니다. 이거는 국내 이커머스 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팡이 1위, 알리 2위, 그리고 3위가 지금 뭔지 모르겠고 4위가 테모라고 합니다. 자,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팽창 속도가 무서울 정도다. 알리가 11번가를 제치고 2위에 오른 데 이어 테모가 지마켓을 넘어 4위가 됐다. 슈인 같은 경우에도 앱 사용자가 1년 만에 4배 늘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 시커머스를 알테슈라고 이제 약자로 부른다고 합니다. 1년 내내 국내 시장에서 매달 최다 사용자 수를 경신하고 있다. 자, 지난달 알리앱 사용자 수는 818만 명으로 동기간 대비 130% 증가했다. 작년에 한국인 사용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앱 1위는 알리였고 2위는 테모로 집계됐다. 테모 광고 엄청 나오더라고요, 요즘 인스타그램에. 네. 성장 비결은 엄청난 가격 경쟁력이다. 뭐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른 국내 이커머스, SSG, 롯데온, G마켓 이런 업체들은 다 적자를 내고 있는데 중국 이커머스가 다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테무 기사를 좀 보다가 그 어떻게 해서 이게 성장했느냐 원인 분석을 한 것처럼 하더니 분석을 못해서 제가 기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중국 공급 과잉이 난 유통 교란 중 테무 1년 반 만에 50개국 상륙했다. 자, 테무는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을까? 불과 1년 반 만에 전 세계 50개국에 진출한 온라인 쇼핑몰 바로 중국의 테무다. 초저가 일단 가격이 싸고 무조건 무료 배송 그리고 광고를 마케팅을 엄청 한다.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유럽까지 뒤흔들고 있다. 생태계 교란종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테무가 출시된 이후에 이 핀더더라고 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아마존 같은 느낌입니다. 매출이 엄청나게 뛰었죠. 지금 중국의 다른 이커머스 기업보다도 테무가 이제 엄청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전 세계 소비자가 테무에 열광하는 건 파격적으로 싼 가격 때문이다. 중국산 제품도 웬만한 쇼핑몰의 반값 이하에 판다. 주문 제품은 중국 내 창고에 모아서 포장된 뒤 해외로 배송되는데 만 원만 넘으면 웬만한 배송비는 무료다. 국내 판매자가 사실 경쟁을 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죠? 관세랑 안전 인증 비용까지 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경쟁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공급 과잉과 무한 가격 경쟁. 싸게 팔면 많이 팔리는 건 당연하지만 이거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데 테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중소 영세 업체를 완전하게 끌어모아서 효율적인 초저가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주 1회 최저가 입찰을 한다고 합니다. 쿠팡도 생각이 나는데 쿠팡 이제 위너, 아이템 위너도 생각이 나는데 유사 제품에 대해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판매자에게만 테무에서 제품을 팔 권리를 준다. 쿠팡하고 똑같네요. 결국에는 가장 가격을 낮게 쓴 판매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판매하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고 합니다. 엄격한 벌과 규정도 운영한다. 배송이 지연되거나 고객 불만이 접수되면 판매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한다. 벌금이 나간다고, 벌금. 예. 페널티가 아니라 아예 벌금이 나간다고요. 벌금과 가격 인하 압박에 시달리다가 테무 판매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물건 팔다가 야, 너 불만 접수됐어. 너돈 내야 돼. 판매자한테. 이거 완전 갑인 거죠. 하지만 끄떡 없다. 지금은 중국은 공급 과잉 시대이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가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도 너 아니어도 팔 사람 많아. 라면서 배짱 장사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광고비를 엄청나게 이제 쏟아붓고 있다고 해요. 지난해 이제 메타에만 약 1조 6천억 원 정도를 써서 메타의 최대 광고주가 되기도 했다. 뭐 슈퍼볼 광고도 많이 한다고 하고요. 아, 지금 순위가 나오네. 한국인의 쇼핑 순위 현재 쿠팡 1위, 알리익스프레스 2위, 11번가 3위, 테무 4위, 지마켓 5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템 위너와 같은 이제 최저가 시스템으로 주 1회 입찰을 해서 가장 저렴한 판매자를 받아낸다. 테무의 전략이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시커머스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가전업체도 알테쉬처럼 한국 공습을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 제품이라고 해서 기술력이나 AS가 떨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제품력이 많이 올라왔다고 해요. 세계 TV 2위 TCL이란 기업이 있는데 한국 법인 만들고 패널 3년 무상 보증까지 국내로 들어온다. 자, 지난해 세계 TV 시장 점유율 2위에 오른 중국 전자업체 TCL이 작년 말 서울에 한국 법인을 세운 데 이어 국내 주요 이커머스에 입점하고 있다. 이처럼 하이얼, 미디어, 샤오미와 같은 중국 대표 가전업체들이 TV,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에어컨 등을 국내 대표 이커머스 업체 쿠팡에 입점시키고 AS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작년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 점유율 1위는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로보락이 차지했다. 로보락 유명하죠. 근데 이것도 중국 거라고 합니다. 그동안 싼 맛에 쓰는 가성비 제품으로 인식되던 중국 전자 제품들이 국내 AS까지 해결하면서 기술력과 제품력을 앞세워 한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저도 사실은 중국 제품 뭐몇개 써봤지만 전자 제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TCL이라는 이제 기업이 소개가 되고 있고. 하이얼 메이디는 쿠팡에서 최대 5년 AS. 그 다음에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으로 이제 국내 출시하고, 로보락은 뭐 이미 유명하죠. 1위죠. 35%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그 중국 플랫폼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제 가전 제조사들까지도 한국 시장을 겨냥해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곧 있으면 이제 중국 이커머스에서 중국 제품을 사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국내에서 팔리는 중국 전자제품은 주로 소형 가전이나 프리미엄 제품을 모방한 저가 제품 위주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워서 한국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퀄리티 자체가 한국, 일본 제품에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TCL을 비롯한 중국 브랜드가 한국 시장 공략이 가시화되면서 굉장히 이제 국내 업체들도 위기를 맞이하겠죠. 특히 이제 로보락 같은 경우에 저도 국내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점유율 35%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라고 하네요. 자, 국내 가전업계는 예의주시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브랜드 파워가 약했지만 중국에서 점점 이제 띄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달 플랫폼 기사를 가까봤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소식을 알려드렸던 게 쿠팡이츠가 전면 무료 배달을 선언을 했죠. 그리고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그 요기요도 각각의 이제 경쟁 포인트를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달 플랫폼 주도권 잡기 경쟁. 자, 쿠팡이츠가 지난주 소개해드린 것처럼 배달비 무제한 무료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1,400만 명에 이르는 와우 회원을 타겟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갔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자, 음식 자영업자 대상으로 식료품 재료 가격을 최대 16%에서 30% 가량 인하하는 프로모션 들어갔고요. 그리고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월 멤버십 가격을 낮추거나 이제 무료로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쿠팡이츠는 무료 배달, 배달의 민족은 식자재 최대 30% 할인,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구독료를 4,900원으로 반값으로 할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치열한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배달의 활성자 이용자 수가 배달의 민족이 2,193만 명, 요기요 603만 명, 쿠팡이츠가 거의 다 따라왔는데 574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탑3의 어떤 경쟁이 계속이 되고 있고 잠깐 반짝했었던 그런 앱들은 요즘 잘 보이지 않는 뭐 두잇 정도가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기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1월 출생아 역대 최저 멀어지는 반등, 출산율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자, 2024년 1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 추이는 더 줄었다. 올해 첫 달에 태어난 아이가 2만 1,000명대에 그치며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새로 썼다. 낙관론이 유지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합니다. 통상 1월은 아이가 가장 많이 태어난 달인데도 2만 명을 겨우 넘었다라는 거죠. 2016년부터 쭉 내리막이었다고 합니다. 자, 보면은 합계 출산율 전망이 2024년에 0.68 그리고 2025년에 0.65까지 더 내려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뭐 결혼도 줄고 일단은 초혼 자체가 30대 중후반에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아이를 낳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4월 1일 준비한 기사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근길 마케팅 트렌드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팟캐스트에서 함께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중간에 오신 분들 스마일님 안녕하세요. 1등 감사합니다. 스마일님. TV님 좋은 아침입니다. 해주셨고요. 바니네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써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들 부자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해주셨고요. 여전사님 이번 주도 함께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전본용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매직램프님 이번 주도 함께 해주셨고요. 핀룡님도 오랜만입니다. 빵이에요님도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아침도 출근 잘 하시고 이제 2분기입니다. 네, 4월의 첫 시작인데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다음 주면 또 이제 하루 또 쉬어가는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이제 벚꽃도 피고 하니까 주말에 이제 봄바람 봄 나들이도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다시 한번 유익한 소식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